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터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함께 들으며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며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은혜라는 단어만 남더라고요. 우리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도 돌아보니 은혜였다 고백하는 되는 한 해를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은 사사기 말씀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용사라고 불렸던 한 사람,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기드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바로 300용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였잖아요. 300명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기해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싸우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깊은 말씀이 담겨 있었죠. 오늘은 그 기드온의 부르심과 그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찬송가 고난 내영혼 편의실 곡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일곱 해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군요.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괴롭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곡식을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속 굴에 숨었고 밭을 갈아도 추수 때면 그들이 와서 약탈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두려움에 숨어 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니 정말 의외의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기드온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환경을 보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순종할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기드온을 세우셨죠. 그때 기드온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천사가 지팡이로 그것을 만지자 불이 나서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기드온은 그제야 내가 여호와를 보았다 하고 두려워했죠.
눈으로 기적을 본 후에도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았나요? 양털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6장 36절부터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과연 주의 말씀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그 양털에만 있고 주위의 땅은 마르면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겠나이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정말 양털만 젖어 있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기도원의 무모한 시험에도 하나님은 참 인내로우신 분이네요. 기도원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 갖춘 후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부르신 후에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곡의 후렴 가사인데요.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며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던 기도원은 용기를 얻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무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왜요?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사람이 많아서 당연하게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하셨고 2만 2천 명이 떠나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럼 이제 몇 명만 남게 되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셔서 시험하셨어요. 물을 마시는 자세로 구별하셨죠. 무릎을 꿇고 핥아 마시는 자는 돌려보냈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만 남게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300명이라니요. 그건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전쟁이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 진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두려운 기드온에게 이렇게 덧붙이셨죠.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진으로 내려가서 들어라. 기드온은 그 말씀대로 몰래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디안 병사들이 나누는 꿈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 사람이 보라,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와서 장막을 치니 무너졌다고 말하고 다른 병사가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해석하죠.
와, 하나님이 이미 적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 말을 듣자 기드온은 즉시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말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려줍니다. 밤중에 그들은 미디안 진을 포위하고 동시에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 바로 그 장면이네요. 그 외침과 함께 미디안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칼로 치기 시작했다는 그 장면이요.
맞아요. 사사기 7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니 군대가 도망하였다.
결국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네요.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은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자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자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네요.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군사력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부족해요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의 이름처럼 베푸는 자, 베어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용사란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며 떠올랐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각자를 부르신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겠네요. 사실 요즘 저의 삶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나의 생각으로 길을 계획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며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증거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또 순종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자매님의 삶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만나는 순간이 있겠죠. 혹시 보이지 않는 길이더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시기에 마침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의심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부르신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이지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평안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내딛는 걸음이 순종의 한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랑자매님과 사무령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네. 사랑자매님.
아, 저는 한 주 동안 또 학업과 또 친구들과의 교제를 또 나누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그 속에서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가르치시고 친히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네. 겨울이지 않습니까? 딱 네, 추운데 네, 어릴 때 보면 저희가 도시락 박박을 사들고 이제 뜨거운 불이 있는 난로, 저희 학교 옆 난로가 있거든요. 난로 근처에 이제 박박을 올려놓던 그 추억이 떠오르면서 뜨거운 불 대신 성령님을 간구하는 또 한 주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성령님의 이름 중에 불이 있으니까. 네. 아, 그러시군요. 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성령의 직분 나머지 하나를 살펴본 뒤 성령의 다양한 호칭, 이름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성령의 직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 즉 마지막은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든든히 세워주시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덕들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보존시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마지막 이 성령님의 이 직분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분이시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경이 성령님의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들을 그분에게 부여하신다고 했었죠. 하나씩 되돌아볼까요?
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신 아버지의 애정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의 독생자 안에서 포용하시는 그 값없는 선하심과 사랑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서 성경은 그분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양자의 영 성령님을 우리 기업인 인가 보증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성경은 성령님을 생명 또는 생명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리심을 받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죄로 인해 기진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셔서 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정욕과 악한 욕심들을 계속해서 태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을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성령님을 생명수 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늘의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극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기도 하시는 까닭에 기도의 영이라고도 불리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생기 있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님을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또한 성령을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사람 곁으로 부름받은 자를 보혜사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악한 양심에서 우리를 구하시며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용기를 갖도록 위로하시는 분이셔서 보혜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대언자 또는 간구하는 자 외에도 진리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 믿음의 영, 담대함의 영, 은혜의 영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성령의 직분들은 성부와 성자께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왜 성령님께만 해당된다고 하냐라는 반론도 살펴봤었습니다.
네, 성령의 직분에 관한 것들은 성부와 성자께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렇죠.
다만 그 뒤 두 위격에는 간접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성령님께는 직접적으로 해당됩니다.
네. 또 사울과 가룟 유다는 기업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아니시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요.
네, 사울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했었고,
네,
가룟 유다는 능력을 받아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둘은 성령의 몇 가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회심과 양자의 영혼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들 하셨어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고 새로운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하고 있죠. 53문 질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첫째로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내게도 주신 바 되어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또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53문의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이 잘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9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까? 일단 성령의 은사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면 경건한 자들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에게까지 주는 공통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다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경건한 자들에게만 주는, 경건한 자들에게 고유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은 다시 또 둘로 나눠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죠.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능력이죠. 방언을 하게 되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인데요.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이 능력, 방언, 이것은 경건한 자든 아니면 불경건한 자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 공통적인 은사가 뭐가 있을까? 방언의 은사가 있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에는 이 방언의 은사 말고도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이적을 행하는 믿음,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했던 것은 그런 은사가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것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은사는요, 사도들에게만 아니라 복음이 땅의 여러 민족들에게 처음 전파되던 초대교회의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자든 아니면 불의한 자든 공동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의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종류의 은사들이 초대교회를 위해 주어졌다면 이 두 번째 은사들은 모든 시대,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방언, 방언 해석, 예술, 과학, 지혜, 지식, 언변의 은사처럼 하나님의 사역들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것들로 있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예, 이 은사들은 성도들의 부르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이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수고와 근면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멋진 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멋진 음악도 있고 네, 네. 고전 음악 있죠. 이런 음악들도 우리가 이건 교회 음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찬양이 아니야. 절대로 안 듣고 안 읽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은사예요? 예술, 과학, 지혜, 지식.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훌륭함이란 없습니다. 모든 훌륭함은 악한 것 빼고요. 하나님의 선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잘 누릴 줄 알아야 하고 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너무 빠지면 안 되겠지만요. 네, 뭐 열심히 수고하고 근면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뭐 문학 이런 거 좋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은사?
아, 네, 경건한 자들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성화와 양자 되는 것에 포함되는 모든 은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훌륭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그런 은사들에 뭐가 있을까요? 예,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중생, 응답 얻는 기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소망, 인내 같은 것들이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은사들은 택한 자들이 회심하게 될 때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관련한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로마서 8장 16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반론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행해요. 네. 뭐 이빨도 금으로 바꾸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자영은 받지 못했어요. 또 한 사람은 양자영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자, 누가 더 위대해요? 네, 이거 제가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아주 정확한 분별된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망한 것에 빠지고 육적인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를 감사할 줄 모르게 되죠. 예,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한 반론이 하나 있거든요. 네. 사랑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학문이나 언어 등의 탁월한 식견을 갖춘 이들이 교회 바깥에도 많았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성령의 은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네. 앞에서도 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학문, 언어의 탁월한 식견. 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박사. 이 사람들 은사들은 교회 바깥에서도 발견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이 뭐라 그랬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일반적인 역사, 은혜로 말할 땐 일반적인 은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은사라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교회 내에서 그런 은사들이 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성령의 능력적인 역사심의 결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3문의 네 번째 주제, 성령의 은사들은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가를 마치고요. 다섯 번째 주제, 누가 왜 성령을 주시는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눈 다섯 번째 주제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네요. 그렇죠? 누가 네. 성령을 주시냐, 또 왜 주시냐. 자, 먼저 누가 성령을 주시는가를 살펴볼까요? 성경을 읽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2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다섯 번째 주제 누가 성령 주시냐? 예, 일단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 성부께서 주신다. 성자를 통해 자 마치셨어요. 자 그럼 다음 구절들도 한번 읽어보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성령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사도행전 2장 33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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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성부만 아니라 성자께서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자께서도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고 크게 이제 나누게 되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아무튼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는 성자를 통해 성령을 보내십니다.
네.
목사님, 네.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이 사실에 뭔가가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하나님 말고는 네. 하나님의 영에 대한 권한을 지니시고 그 영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인성이 아니다, 신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훌륭합니다. 예, 맞아요.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실에서 그런 원리를 추론해놨더니 통찰력이 뛰어나시네요. 사무엘 형제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부나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선행하는 뜻에 따라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신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는 그들의 존재의 순서와 같은데 1위 성부, 2위 성자, 3위 성령 그것이 조심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의미이군요.
그렇습니다. 왜 굳이 성령을 주시느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성부의 뜻이 가장 앞서고 성자의 뜻이 그 다음 그리고 성령의 뜻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순서란 시간이나 능력이나 권위가 그렇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일의 질서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을 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성자의 공로와 간구하심으로 인해 시행이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55문의 다섯 번째 주제, 누가 왜 성령을 주시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나 성령을 주시는가에 관해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지체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든 뭐 외식자, 위선자들이든 성령의 은사에는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상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경건한 자들에게 무엇보다 다른 점은 구원에 관계되는 특별한 은사들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중생한 자로서의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생시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회심을 베푸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증가한다. 왜 그럴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구하고 그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자들, 불경건한 자들은 어떨까요?
네, 외식자들은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들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성령은 없는 것이 그런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느 정도나 성령을 주시는가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이렇습니다. 성령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자들과 그를 자기들의 모든 은사들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받지 못한다, 입니다. 55문의 일곱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주시며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일까예요.
네, 오늘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은 그분이 당신의 은사들을 전해주실 그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사들을 전해주시는 일은 특정한 외적 표징들과 관련되는 은사들을 주실 때는 그 일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런 표징이 없이 은사들을 주시는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사랑 자매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질 때에 눈에 보이게도 부어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도 부어진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건 아니죠.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이유들로 인해서 성령께서 보이게 부어지셨습니다.
네.
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구약시대보다는 신약시대에 더 대규모로, 더 많이 풍성하게 성령이 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관한 예언을 요엘 선지자가 했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신약교회는 충만하게 부어지기도 했지만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도록 베풀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참 다양하구나.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이런 사실을 통해 잘 새겨두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일요일만 되면 야구하러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술을 아주 좋아하시고 담배도 많이 피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딸이 아파서 기도해 준다는 부하 직원의 말을 듣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교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그날 한참을 기도하시고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나는 더 이상 술 담배를 안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와. 들고 그 뒤로 3, 40년을 완전히 안 하셨대요. 그런 분이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바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로즈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바뀌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술집 앞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벌벌 떨면서 지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실 때 술을 그날 즉시 끊게 하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인내하며 참아내는 방식으로 그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서 낙심하거나 오해하거나 나의 믿음과 구원을 의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부러워하지도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지혜와 뜻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53문 성령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나눠볼까요?
네, 오늘도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나눠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여도 이 세상에는 구석구석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옥이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그곳이 곧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막 특별한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복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자 나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에 맞는 은사와 충족한 것들로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복이고 그때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또 나누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도 저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은사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도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그 목적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남는 말씀, 성경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마음에 남아서 광야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사를 또 어떻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많이 주시든지 적게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뜻임을 잊지 않고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복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